예, 오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이제 4차 성경 연대기적 강해를 우리가 시작했는데 두 번째 시간, 32번째 시간 율법의 진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시간하고도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신이 되시는가, 내가 왜 창조주인가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냥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로서 이 피조된 세계와 또 이 피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그 시간 속에서 그냥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보여 주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합리적인 어떤 생각과 우리가 요구하는 답을 답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호기심에 답을 해주는 식으로 하나님이 뭐 자기를 증명하고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분명한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조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인 일들이 쭉 연결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뭐 단막극처럼 다 끊어진 얘기가 아니라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펴가면서 우리는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약의 말씀들을 많이 보는데 사실은 이 신약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이미 그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일들, 구약의 일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성경은 마치 역사 대하 드라마와 같아서 계속되는 처음부터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뒤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요즘에 영화도 보면 한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리즈물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1편, 2편, 3편에 가다가 이제 더 우려먹으려고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왜 첫 편에 그 사람들이 그랬는지 또 얘기를 거꾸로 만들어내고 막 이러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잘 연결이 돼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 그건 당연한 것처럼 성경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무슨 주문서처럼, 뭐 마술책처럼, 또는 뭐 어떤 뭐 지혜서처럼 이렇게 또 다 단막구로 끊어진 게 아니라 성경이 전체가 역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역사라고요? 자기를 증명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창조주로서 이 세상 속에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해가는 그런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모르면 신약의 일들을 바르게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언어가 나뉘어지고 민족이 나눠졌던 이야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는 그런 결과로 결국 이 언어가 다 나눠졌죠. 그럼 바벨탑 사건은 언제 벌어졌는가? 그 바벨탑 사건은 홍수 심판이 있은 뒤 얼마 되지 않은,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은 그때 또 벌어진 일이었군요. 그러면 그 홍수 심판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건데 그럼 홍수 심판은 왜 받았느냐? 거꾸로 또 올라가 보면 그 심판을 받았던 삶의 근원적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항상 악한 생각과 또 그 이 서로를 죽이고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항상 하나님이 볼 때 모든 게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항상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뭔가? 다시 또 거꾸로 올라가면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낙원, 그 에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부탁한 그 진실한 뜻을 저버리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사탄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짓을 벌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낙원에서 쫓겨나면서 생겼던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이 왜 하나님조차 거부하는 그런 삶이 되었는가? 그 역사를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을 닮은 그런 존재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격적 도덕적 성품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걸 조절하지 않는 하나님이 조종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힘이 없고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스스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제약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같은 사건을 비롯해서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벌어졌던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 처음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의 삶을 거꾸로 계속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이런 원역사, 원역사라는 게 뭐냐면 이제 살펴가겠지만 우리 모든 인류가 처음에 태어났던 인간으로부터 이제 언어가 나뉘어지기 그 전까지 그 역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성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시간적으로 벌어졌던 그런 이야기들의 연속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이래 가시는 일들을 적는 역사책이 분명한데 그냥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책, 과거의 기록 이런 정도만 보면 사실 뭐 비슷비슷한 다른 역사책과 역사자가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나 이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보시면서 결국 이 땅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를 예언하고 그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이 사람들이 그 시간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이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많이 살아야 100년인데 100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성경의 역사 6000년만 가지고 봐도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 짧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동안 뭔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결정된 것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 볼 수 없는 훨씬 뒤에 나타날 그런 일들로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동안 순종의 길을 걸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하나님은 약속으로 또는 예언으로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이게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과거의 사건만 보자는 게 아니라 이 사건 속에 하나님과 사람과 그 사이에 낀 사탄의 영적인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걸로 말미암아 과거에 불순종했던 사람들로 인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어떻게 성취됐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책이라는 거죠. 그중에 가장 우리가 지금 잘 듣고 온 세계가 다 듣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가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이 뭐 서기 또 이렇게 그러니까 BC와 AD로 나누는 그때잖아요. 근데 이 BC AD가 시작되기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구세주가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가 고통을 받고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될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성취된 거죠. 또 사실 뭐 단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어떤 700년 전의 예언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에도 예언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1500년 전, 한 1400년, BC 한 1440년경경 모세가 기록했던 이 모세오경, 그 중에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선악과 사건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말씀대로 성취가 된 거죠. 또 다른 것, BC 600년경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가 포로로 잡혀갔더니 바벨론이란 한 사람 신바벨론이 막 들 때 그 시대로부터 그 다음을 이어가는 나라들 페르시아,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 이 역사 속에 나타날 나라들을 그대로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역사 속에서 이 일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예언과 그 다음에 그 이후 뭐 1000년 뒤에 500년 뒤에 700년 뒤에 600년 뒤에 벌어질 그런 일들을 그대로 예언을 하신 그런 것들이 성취되는 이야기들이 계속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예언 대백과 사전이라는 이런 책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총 1817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 구약은 1239개, 신약은 578개의 예언이 있는데요. 이 1817개의 예언은 구절로 따지면 8352 구절에 거쳐서 그것을 전하고 있는데 이걸로 이 전체적인 성경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30% 정도, 그러니까 27%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 100%의 이 말씀 중에 그 중에 거의 30%가 예언이었고 그리고 이 예언은 어떤 오류나 착오도 없이 우리가 살펴보기만 하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을 또한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성경에서 가장 먼저 그래서 이제 기록된 책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처음에 이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제 적혀지게 되는데 이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가면서 이제 알겠지만 이 모든 역사 이야기의 흐름이 성경 전체 이야기의 흐름이 이 시내산에서 그동안 우리가 지난번 성경 강좌를 마치고 그 비트윈에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시내산에서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 그게 뭐예요? 레위기죠. 이 레위기의 언약을 중심으로 또 그 레위기가 반복됐던 이 레위기를 신신당부하며 부탁했던 책 신명기 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약속과 명령 이거를 어떻게 지켰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하고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보통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토라라고 불리는 이 율법의 약속,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이 시내산의 약속을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레위기가 신명기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이 언약을 맺는 백성들 이 언약을 맺으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너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삶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누누이 강조하시면서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을 이제 쭉 역사를 살펴보면 이 모세의 중재로 레위와 맺은 이 언약을 이 백성들이 어떻게 지켜가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흥망성쇠가 계속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강단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홍해를 건넌 그 백성들에게 그동안 살아왔던 이집트에서처럼도 살지 말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들어가게 될 이 사명의 땅에 살고 있는 지금 그 가나안 족속들처럼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 같게 사는 거룩한 법을 주신 거 이게 바로 레위기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는 율법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홍해를 건너서 그러니까 구원의 강을 건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날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이 보냄을 받은 사명의 땅, 그때 당시는 가나안이라는 지역이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우리 사역, 우리 문화, 우리 사회, 우리 국가들의 분명한 법이 있고 분명한 기준이 있지만 그걸 지켜가면서도 우리는 그런 보냄을 받은 성도로서 이 약속,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약속과 기준으로서 타협할 수 없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가치관으로서 이 말씀을 받은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현재 오늘날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역사를 이제 쭉 보면 이 중세 카톨릭에 대한 얘기를 우리 지난 요한계시록을 할 때 살폈었습니다. 카톨릭이 중세 시대에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러니까 그때 그걸 여러분 이제 설교를 그쪽으로 찾아가서 들어보시면 되는데 그 저질렀던 잘못으로 인해서 복음을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이 그 열매로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다 오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폐지돼 버렸고 오직 은혜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마치 율법 폐기론이 정석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반대급부로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바리새인들 때나 중세 카톨릭 시대 때나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건데 율법대로만 행하면 산다, 이렇게 주장하는 율법주의에 치우쳐져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을 폐기론자는, 폐기하자는 그런, 폐기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방향을 결정하는 이 율법이 뭔가, 이 율법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성도들은 물론이고 목회자들이나 심지어 신학자들까지도 율법이 처음 주어졌던 그 동기와 처음에 맺어졌던 그 언약의 목적,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이 주는 기능과 그 유익을 어떻게 보면 많이 연구를 했는데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아까 말했던 이 시대적 흐름으로 말미암는 좀 극단적인 생각들로 많이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의 경우 이 율법 폐기론과 같은 오해가 발생된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이 선교사들, 초기 선교사들의 60% 이상이 그때 당시 서구 기독교에 불어닥쳤던 세대주의 신학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근거한 그런 복음을,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의 문이 열릴 때 전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대주의라는 게 뭐냐면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서 일곱 가지 시기로 나눴습니다. 그리고서 그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그 율법 시대, 그런 시대가 지났고 이제는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된 은혜의 시대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율법 폐기론을 강조하는 식의 신학이 우리 교회 초기에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약 100년이 넘는 한국 교회사 속에서 대부분의 교육자들과 부흥사들은 이 세대주의 신학에 근거한 그런 신학관을 가지고 그런 종말론을 가르쳤는데 매우 이 내용들이 극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듣기 좋은 식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쉽게 그곳에 많이 빠져들어갔죠. 그래서 한국 교회들 안에서 율법과 이 복음은 마치 대립적인 것처럼, 이걸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려야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잘못된 종말론이 정석인 것처럼,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을 나눠서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잘못된 교육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주의 신학에 근거한 이런 이 신앙의 가르침의 역량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의 토양 자체가 자꾸 이렇게 쉽게 거짓된 얘기가 들어와서 씨를 뿌리고 싹시 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들 속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무슨 직통계시가 어쩌니, 그 다음에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들이 자꾸 고개를 불쑥불쑥 들고, 그리고 왜곡된 성령운동 같은 것이 쉽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 토양 자체가 이 세대주의적 신학의 토양으로 닦여져 있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천지나 구원파와 같은 이 이단들이 엉뚱한 종말론이나 구원론을 퍼뜨릴 때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에 쉽게 넘어가는 일들, 이런 일들이 계속 한국교회 안에는 발생이 되고 있죠. 얼마 전에는 뭐, 이 JYP라고, 누구죠? 아무튼 이 가수 그 사람.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지금 무슨 뭐 구원판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다 지금 이런 데서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 토양에 늘 깔려 있어서 뭘 잘 듣다 보면은 잘못된, 그러니까 거기에 쉽게 달콤하게 넘어가는 일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성취하셨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은 율법을 성취한 게 아니라 구약 이 역사에서 구약 성경에서 꾸준하게 예언되어 왔던 그 예언들을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관계된 것을 성취한 게 아니라 구약, 즉 옛 언약에 내포된 약속들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뭐 성취하셨으니까 이젠 지킬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온 그런 생각들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렇게 하는 말씀을 오해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은 맞아요. 맞는데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다,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잘못된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은 폐하기 위해서 완성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혼자 지키려고 그걸 완성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율법은 모든 성도들이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하나님의 그 동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것을 지킴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 사람들에게 이집트처럼, 과거처럼도 살지 말고 가나안처럼, 이제 너희가 살아갈 미래에 이 세상에 거짓된 것처럼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주시는 게 뭐라고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면 완전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며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준비하신 이 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기독교인들의 많은 모습을 보면 이게 뭐 이 기독교인지 아니면 기복교인지 이게 어디가 이게 지금 소속인지 잘 모를 정도로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뭐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한 이 세대주의의 어떤 그 잘못된 영향으로 말미암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구하고 열심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받고 누리는 게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거기에 있어요. 신명기 28장에도 나오는 그 많은 복들은 이 레위기에 기록된 이 여호와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바르게 지킬 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또한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저주들도 많이 나와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에서 교통법규를 드디어 완성을 했다 그러면 이제 다 법규를 만들었으니까 폐지하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는 이 완성된 교통법규를 지켜서 이제 교통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소중한 시간을 보호하게 하는 그런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교통법규가 완성됐으니까 이제 드디어 완성했다, 이제 끝이다, 그렇게 하는 건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디어 완성하셨다면 어떤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실히 지키고 이 율법의 의미와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더 온전하게 보완해서 완성시키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내용이지만 우리가 보는 율법은 그대로 하는 것 중에 아직 미완성,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될 것들에 대한 얘기도 율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미완성이었던 율법이 완성이 됐고 그래서 그 완성된 율법,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상징하던 것들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 얘기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나 하지 아니었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지금 오늘날 이제 오직 믿음이라는 이런 얘기가 계속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로마서 3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한 얘기를 이 성경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만 통해서만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 마치 율법은 다 폐기가 된 것처럼 아무런 우리와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폐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율법이 어떤 식인가를 우리가 좀 더 잘 바르게 성실하게 알아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삶도 아니고 또 가나안에 속한 그런 거짓된 세속주의 삶도 아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이 율법의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율법에 대해 스스로 오해에 휘말려 착각하게 되는 것은 구약의 역사와 연결된 그 시대적 배경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서 또 시대적인 뭐 중세 시대의 그 가톨릭의 그릇된 영향이나 또는 예수님 당시의 그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을 오해하면서 글이 생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이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 한번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죄인이 뭘 하느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건 분명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거는 누구나가 다 인정해야지. 만약에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토를 달 수 없고 이의를 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이라는 게 그러면 언제 주어졌냐라는 거예요. 시내산이라고 그랬죠. 시내산이 어디입니까? 이미 그 죽음의 홍해를 건넌 그곳 아니에요? 죽음의 홍해를 건넌 그곳에서 받은 게 바로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나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간 후 받은 게 율법인 거죠. 그래서 율법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에 하나님과 언약한 제사장 나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주어졌던 시점은 이집트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영원히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시내산에 와서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율법을 주시면서 만약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모세가 가르쳐주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했더니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인방 설주에 쭉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나오랄 때 뛰쳐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받은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 죄악된 것만 보고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살아서 그들이 그냥 쫓아와서 서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시내산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있는 그 시내산에서 그들이 언약을 맺으면서 받은 거,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 구원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처음부터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원리로 주어진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게 단지 죄를 깨닫게 한다, 그게 아니라 하도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걸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라는 것은 결과론적인 해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율법이 처음 주어진 이 역사적 사실, 이 역사의 사건, 이 자초지정을 바르게 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해온 거고, 우리 시내산의 의미, 홍해의 의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온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단지 어떤 한 순간에 한 그 이 성경의 어떤 한 부분만 보고 결과론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율법을 주셨던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 그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처음 그 진실한 뜻을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이 성경을 보고 또 이 시대에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주셨던 율법을 주셨던 의도는 뭐냐?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이 세상과 구별시키려고요. 아까도 말했죠. 이집트처럼도 말고 그 자기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 가나안처럼도 말고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라. 그래서 주신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니까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 그래서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죄에 물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보여주는 빛으로 소금된,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의도는 성경 우리가 조금 역사적으로만 좀 그냥 읽어가면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다 모르고 그냥 뭐 로마서에 나오는 이 얘기를 누군가 설명하는 것만 듣고 그걸 갖고 자꾸 논리를 만들고 이론을 만드니까 틀리진 않은데 원인은 모르는 거예요. 전후 좌우는 다 빼먹고 머리와 꼬리 다 잘라놓고 그냥 어떤 하나만 붙들고 그렇게만 주장하는 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분명히 성경에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다. 레위가 맺은 언약을 그렇게 줬다라고 말라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2장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거룩하게 구별한 이유는 레위와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 레위기, 신명기, 이것을 너희 앞에 항상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 거예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평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렴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기에 겸손히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거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최소한 하나님께서 7년마다 한 번씩은 이런 의도를 분명하게 가르쳐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했는데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긴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종교적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렸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상징인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치시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땅에 정말 거룩한 제사장처럼 보냈는데 더러운 이방인처럼 살다가 쫓겨난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고 평강을 주시길 원했는데 오히려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가져서 우리를 보냈는데 그냥 이방 잡신들에게 다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 학교, 직장, 사업터 어떤 이 교회를 떠나 살아가는 그곳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이에요. 그 땅끝이에요. 그 가나안 사명의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이 말씀, 율법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에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거기에 그 우상들을 숭배하며 사는지 여러분이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지 사탄에게 선교를 당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울이 말한 대로 이미 이 세상에 타협하고 거기에 빠진 그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기 전에 그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너희가 온전치 않을 때는 이런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했던 죄를 아는 기준이 되게 한 거죠. 이런 사실을 볼 때 율법은 원래 뭐예요?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맺은 이 율법은 다른 언약하고 좀 다르거든요. 아담하고 맺은 언약이나 또는 노아하고 맺은 언약이나 특히 이제 아브라함 같은 사람하고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이었어요. 그 언약을 맺는 그 증표로 동물을 잡아다가 반을 다 쪼개가지고 쫙 갈라놉니다. 그리고 계약하는 이 사람 둘이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는 경우 너는 이렇게 죽을 거다라는 쌍방의 계약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계약은 똑같은 형태를 취했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만 거기로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는 그런 은혜의 약속이었어요. 그게 이제 이 시내산에서는 조금 달라진 거죠. 이 쌍무적인 그러니까 상대방과 계약을 맺듯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럴 거다라는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이 율법이라는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 배반하여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쌍무적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마치 컨트랙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분명히 컨트랙이니까 지켜야죠. 율법을 지키려 했을 거고.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준다니까.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또 뭐가 있었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저주를 안 받으려고 지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두비루가 나올 거예요.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기대하고 그걸 믿기 때문에 정말 그 복을 기대하면서 지키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주받을 거라는 것도 내가 믿고 있으니까 적극적이진 못해도 내가 적어도 저주는 받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지켜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막 벅찬 마음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이 주일날 예배 안 나왔다가는 내가 아무래도 이 인생에 꼬일 것 같아. 그래서 나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에.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늘 부담이 되고 무서워지는 거 이거는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양심을 통해 자연을 통해 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반응하는 거잖아요. 물론 좀 적극적인 반응이면 좋겠는데 좀 소극적인 반응으로 저주받을까 봐 이렇게 해서라도 가는 거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처럼 되기 때문에 뭐라고 떠들든 간에 신경도 안 써요. 예배를 나오든 말든 대충 지키든 말든 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못 듣는 거고 안 듣는 거예요. 화인 맞은 그런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건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게 들려오니까 저는 그게 거룩한 부담, 불안함이다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되죠. 자꾸 돌아오라고 하는 거니까. 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양심을 찌르고 순종하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자꾸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처음 섬길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뭔가를 할 땐 열심히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숙달이 되면은 이 핑계 저 핑계대고, 나중에 핑계를 대다 보면 그 핑계가 핑계를 만들어서 어디부터 내가 지금 변명을 하고 어디부터 잘못된지를 몰라요. 지금 뭐 이 사회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성적인 이 범죄들도 이 사람들이 계속 죄라는 걸 알면 자기 스스로가 두려워하고 그거를 안 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거를 핑계대고 변명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겁탈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계속 자기를 변명하다가 그 변명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딸에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아버지니까. 우리가 얼핏 들으면 완전히 이상한 말인데 자기 변명에 속은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죄를 짓는 것들 잘 보세요. 분명히 처음에는 아 예배 늦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연습도 하고 정말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번 두 번 무시하고 세 번 무시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멀쩡하고 나는 당연히 이럴 수 있어. 나는 지금 바쁘니까 이렇게 돼야 돼. 나는 먹고 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 논리에 빠진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별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찌르고 찔려도 어떻게 돼요? 돌아오라고 외치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해요. 내가 옳다고 얘기를 하는 무서운 그런 함정에 빠져가는 거죠. 자, 율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목적이지 절대로 사람을 어떤 종교의 교회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그 협박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외에 남은 나머지 괜히 사람들이 더덕더덕 붙여놓은 그 장로들의 유전 이런 거 다 뜯어내셨잖아요. 그리고 진실한 축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바르게 배우고 또 바르게 우리의 가슴에 담고 또 바르게 우리가 가르쳐서 지켜가면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약속처럼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의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죠. 예수님의 의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 이 율법대로 살아가라는 삶의 요구는 정확합니다. 잘못된 장로들의 유전, 목사들의 생각 이런 것들은 다 버려도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진실한 말씀은 너희의 목숨을 주고서도 지켜갈 너희의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의 요구의 수준은 어디까지예요? 그 당시 율법의 대가였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이 주는 가치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우리가 이 율법의 이 이야기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바르게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뭐 구약에 했던 그대로 해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연하게 율법이 믿음과 대치된다라고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자칫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점검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누군가가 전해준 그 이야기, 하나님이 전해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빠져서 자칫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그 역사적인 것도 좀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율법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잘 분별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건 다음 주에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우리 5월달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